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스바냐 강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실 마지막 날에는 극명한 대비가 되는 장면들이 연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징벌을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게 될 자들과 그 반대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견뎌낸 남은 자들, 거룩하고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장면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영생과 영벌로, 구원과 영원한 버려짐의 멸망으로, 그리고 지극히 큰 기쁨과 감격과 반대로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끝없는 슬픔과 절규로 모든 것이 양분되고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타작 마당 위에서 선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우리들의 이 궁극의 미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절대로 아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흑백의 논리이고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명확하게 분리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처럼 모든 것이 혼재되어서 절대 진리와 절대 선이 부정당하는 이런 거짓된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정체가 진리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스바냐서의 대미는 종말에 이루어질 신실한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구원과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결말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이렇게 궁극의 영원한 보상과 그리고 지엄한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정해진 시기에 슬퍼하게 된 자들을 모았다. 그들이 내게로부터 있었다. 비난은 그것에 대해 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여기서는 그들을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회 모에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원문의 의미는 슬퍼하게 된 자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에 슬퍼하게 된 자들이란 말은 바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몹시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뻐했던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깊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질 때 가장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될 때 죽음 같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뭘 행하게 될지에 관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천국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게 될 일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심을 경험하시고 거듭나셨을 때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제일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간절히 원했던 게 뭡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셨을 것입니다. 아,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회심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러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러 예배당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교회에 달려나가셨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지겹고 말씀을 듣는 것을 간신히 견뎌야 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지금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분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예배에 대한 갈망의 여부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예배는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 절기에 슬퍼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더 이상 성전에 올라갈 수 없게 되었고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완파되어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남은 자들은 이러한 거룩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42편 3절과 4절은 이러한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너져가는 세상과 그리고 변질되고 타락해가고 있는 교회와 무엇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그래서 가증하고 더럽혀진 예배를 바라볼 때 가장 거룩한 슬픔과 애통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진리를 버리고 교회는 영적으로 점점 몰락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남은 자들의 가슴은 숫덩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슬픔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자기의 슬픔과 불행보다 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중심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애통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자기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서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자들, 바로 그 성도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던 시대 속에서 자기들만의 행복과 번영과 안전을 고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져가는 예배,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때때로 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날들에 대해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무슬림이나 이 힌두교 이러한 국가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교회에 나와서 지체들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이 큰 슬픔이 되었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넘치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모든 자들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이며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핍박받고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 남은 자들에게 심히 큰 무거운 고통의 짐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에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보기에 오늘의 우리는 그들의 기쁨이 될까요? 그들의 짐이 될까요? 순교자의 피 위에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고도의 경제적인 발전과 성장을 일으켜낸 이 나라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의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아마 심히 애통하며 슬퍼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국 교회가 이 지경에 놓이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참 믿는 자들이 이토록 많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거룩한 슬픔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에게 마음의 짐이요 고통이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이런 거룩한 슬픔이 있어야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극렬하게 진리를 대적하고 더 많은 죄악들로 넘쳐나게 될 때 앞으로의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예배당을 뛰어다니고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결코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지 않으면서 그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이 우리의 마음의 짐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목 놓아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그들을 이뻐하시고 귀여워하실 것만이 아니라 저도 이뻐합니다만 부모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뭘 먹일까 뭘 입힐까만을 가지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들을 안고 교회에 와서 울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꼭 주님을 만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을 지키면서 절대로 배도하지 않는 신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두 불러모아 위로하시고 넘치는 기쁨과 영광을 얻게 하실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아파하고 애통하고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처럼 번영과 평안과 자유 속에 살았던 시기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는 늘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존재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지금처럼 이 나라가 평화로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교회는 박해받았고 6.25 전쟁을 통해서 교회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산산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한국 강산에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두 거룩한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그리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임하시고 세상이 심판의 불로 모두 소각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치욕을 당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고 눈부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는 근심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갔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 풍요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다가 지옥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근심하고 우리가 신자라는 이유로 치욕을 당해야 하지만 항상 거룩한 염려 속에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없었던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영적인 환경이 가져다주는 그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고뇌와 비통함을 짊어진 채로 그렇게 거룩한 슬픔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마지막 날에 비로소 빛나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평안과 자유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환난과 박해를 대비하고 영적인 대기근을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모두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무장하고 깨어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귀가 닳도록 이 말씀을 교훈하고 권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제 이 땅에 궁극에 남은 자들인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때 너를 학대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행하는 나를 보라. 그리고 내가 절뚝거리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어 쫓긴 자를 내가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둘 것이다. 그 모든 땅 중에서 그들의 수치를 찬양과 명성을 위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주어지게 될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보상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그들을 억압하던 모든 사악한 나라들,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든 악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벌로 인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교회와 신자를 박해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그럼 어느 쪽이어야 될까요? 부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교회에 다니고 복음과 진리를 듣고 또 들으셨다면 이 마지막 날에 두려운 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과 기쁨을, 그 회복을 경험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분들이 단 한 분도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이시고 성경의 진리에 더 천착하십시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십시오. 그대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도록, 아니 주님을 만나도록 뜻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확고한 믿음과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 없이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구원의 대상이 아니면 영벌의 징벌, 영원한 징벌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일 뿐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오늘 말씀,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악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에이, 뭘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해. 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안 산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을 해. 그런 일은 안 일어나. 마음이 담대하도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설마? 종말? 그 옛날부터 종말이라고 떠들었는데 종말은 무슨? 그리스도가 제일임? 웃기는 소리들 하고 앉아있네.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나겠느냐고 지금도 비웃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어기면서 제 멋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깨어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목사의 이 간절한 호소를 다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와 참된 믿음의 가치를 비웃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벌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자, 그 다음에 쫓겨난 자, 그리고 수욕받는 자라고 각각 표현하고 있는데 모두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2절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들이 다 누구냐? 이들의 정체가 누구냐?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성도에 낸 성경에 이 같은 다양한 표현을 보십시오. 성경은 성도를 이 땅에서 최고로 잘 살 사람들, 최고로 성공할 사람들, 최고로 잘 먹고 잘 살고 똥똥거리고 살 사람들이 될 거라고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당하는 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이것이 성도의 별명입니다. 별명.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곤고한 자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수욕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라는 무대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호화롭고 여유롭고 뭇 사람들에게 인기와 천사와 사랑을 받는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지 이 세상에서 주목받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에 입성할 자들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배워야 하고 많이 애통해서 겸손해져야 되고 그렇게 죄악의 독소와 아집과 교만이 무너지면서 더욱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나 이 화려한 세상을 지나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가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오늘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해 애타는 긍휼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거룩과 성별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워짐으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자들이어야 하고 항상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서는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감으로 결국 천국을 소유하게 될 자들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무장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난 지금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성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의무와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모습은 고난으로 인해서 저는 자들이고 세상으로부터 이방인이라고 쫓겨난 자들이고 그리고 오늘도 넘치도록 수욕을 당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궁극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오늘도 이 같은 우리를 칭하는 이름들을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여기면서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 모든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삶에 진정한 영광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근접할수록 우리가 근접해 갈수록 우리는 천국과 가까워져 가는 것이고 이러한 말씀과 거리가 먼 이 땅에서 지금도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맛보는 것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이 성경의 진리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수욕당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마지막 날에 바로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게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과 같은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신자들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갈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 그때 내가 너희를 이끌고 들어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을 때 참으로 내가 너희를 명성과 찬양을 위해 그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들을 너희 양 눈에서 회복시킬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높임을 받게 될 것에 관해서 스바냐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임하게 되는 궁극의 구원과 회복과 그리고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에서 반복해서 그때의 그날에 스바냐 3장에 보면 그때의 그날에 그때 그날 계속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때 바로 그날에 지금이 아니라 그날에 자 신자의 영광은 이 세상과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날 그때 하나님이 그토록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 우리에게는 그날이 하이라이트, 가장 빛나는 날이라는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되는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복 받으려고 예수 믿냐, 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냐, 그래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 다 필요 없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다른 고상한 이유들 갖다 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 웃기는 이야기들 하지 말라 이겁니다. 죄인들이 무슨 자기 구원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 욤 예호와 신자는 그날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모든 남은 자들에 대한 완전한 회복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돌처럼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내 자신이 남은 자라고 말할 만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가에 대한 제 마음에 느껴지는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자라는 이 칭호가 내게 이게 어울리는 말일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던 시대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고난과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겪어야 됐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인한 그런 핍박과 박해와는 거리가 먼 시간들 속에서 그저 편안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존재했던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빛나는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시대에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우리가 받을 상이 있겠는가? 상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그들의 그것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과연 오늘의 우리의 초라한 믿음은 남은 자라고 여기기에 충분한 것인가? 언제나 이 무거운 상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마침내 도래한 그 영광스러운 날에 너희를 이끌고 너희 모두를 내가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끌고 아비라는 단어, 오다 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이 땅 모든 곳에서 오가면서 그들을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존재했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하나님이 모두 다 불러 모으신다.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은 참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기쁨이고 영광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호명된다. 이 영광의 마지막 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로잡힘이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자들, 모든 것이 황폐되고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의 멸망을 고통스러워하던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박해와 핍박과 불이익을 고통을 당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에 잘못된 것은 모두 사랑받으려고 교회를 옵니다. 아무도 교회에 와서 상처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 없고 모두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편안하려고만 교회 옵니다. 아무도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고통 당할수록 고난 받을수록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것은 죽어도 싫고 누가 조금만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발끈하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느냐 이거죠. 교회를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어떤 자를요? 자기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평생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자들 그들에게 내가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 좀 욕을 먹으면 어떨까요? 네? 좀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내가 뭉개지면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하, 이런 일을 통해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조금 더 그 명성과 그 칭찬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해석을 달리하셔야죠.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명성과 칭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뭘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부르심을 입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택자들에게 하나님은 천하 만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광으로 그들을 높이고 칭송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도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19절에서도 20절에서도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 반복하고 있습니다. 명성과 칭찬, 큰 영예, 영광의 지위, 칭송을 받게 할 것이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너희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는 기쁘고 감격적인 이 말씀을 그러나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아무런 고난이 핍박이 없다. 자, 그러면 그날에 무슨 영광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반대로 우리는 자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신앙의 박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아직 남은 시간 속에 우리의 남은 미래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오늘까지의 삶만을 두고 볼 때 우리는 이 같은 영광과 칭찬이 과연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가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될까? 내가 지나온 삶이 여기에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 오래전에 제 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한 20년 넘은 기억이 그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제 기억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나라를 뺏겼던 시기도 아니고 전쟁으로 피난을 가야 되던 시대도 아닌 우리는 이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됩니다.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지구의 반대편에 어느 곳에선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가 겪은 동일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넘치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순교자들 앞에서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에 어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냐? 우리가 진액이 다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더라도 그 일은 순교를 당하는 일보다는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를 위해 생명을 버리고 모든 고통을 지불한 자들만큼의 신앙의 분량을 가진 자들일까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부끄럽게 그지없는 수준은 아닐까? 항상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만큼이면 되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더 넘치도록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제 마음의 뜻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평안의 시대와 풍요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로, 우리를 희생하는 자리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지구 어느 곳인가 자기와 자녀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 예배 마치고 우리는 어디서 맛있는 걸 먹고 우리 애들한테 어떤 옷을 사주고 뭘 입히고 어떤 학원에 보낼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집에서 살고,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처받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가 부른 것입니다. 배가 부른 것입니다. 바퀴의 시대 속에 골방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과 오늘 우리의 그것이 과연 닮아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부르고 목이 고된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이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를 이렇게 성경이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말씀이 오늘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깊이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와 번영과 풍요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전혀 시련과 핍박과 고통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에 경험한 전쟁과 나라를 빼앗긴 아픔과 그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까지 잃어버렸던 과거와 우리는 단절된 채로 어쩌면 성경과 동떨어진 지극히 가볍게 이를 데 없는 거짓된 믿음으로 오늘까지 하나님을 신앙한 것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넘치는 위로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까지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차례로 회수해 가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날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느 날 우리에게 마침내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환난의 날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이 받을 영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하시는 그날에 대한 진지한 열망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스바냐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기쁨과 위로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매우 진지한 우려와 염려를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해당이 되는 말씀일까? 깊이 묵상할수록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비할 바 없는 큰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삶일지를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이 흥건히 우리의 뺨에 묻어 있어야 그날에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이 성경을 통해 그 높은 뜻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 우리 자녀들의 안락한 미래만을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합당한 생각의 전부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더 진지하게 사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마지막 환란의 날들을 더 치밀하게 준비하는, 대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바냐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고민이 숙제처럼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 자유의 시대 속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계속해서 이 거룩한 고민으로 그 해답을 구하면서 이 마지막 남은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디 우리 모두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듣게 하신 그 뜻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앙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